출애굽기 137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 함 여섯 번째.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갈망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5장 10절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에베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후 구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을 교육시키셨음을 봅니다. 이 세 가지는 출애굽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속하셨고 그런 다음 그들을 구출하셨고 후에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구속받았습니다. 후에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누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으며 거기에서 신성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분의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이 구속한 자들 중 소수만을 제사장 되도록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분이 구속하신 모든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열한 지파가 도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제사장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즉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중 소수만을 택하여 제사장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거룩해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그분의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해 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제사장들이고 다른 이들은 평신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즉 구속받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 위하여 교육받아야 하고 거룩해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 계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있을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믿는 이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분의 구속된 모든 백성이 제사장 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거룩해함에 대한 상세한 기술. 신약은 구속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제사장들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히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에 대한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룩해 되는 것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이 점에 있어서 보석 같은 장입니다. 나는 이 장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려면 그것에 관한 합당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나의 고향에는 안경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수정이 나는 곳으로 알려진 산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때 이 수정을 함유하고 있는 돌은 거칠고 못생긴 돌입니다. 그러나 이 돌들을 잘라서 열어보면 그 속에 질 높은 수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돌들을 합당하게 인식해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만일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장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이 부분의 말씀에 쏟는다면 당신도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대한 이 모든 메시지들이 끝난 후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이 장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 29장이 그토록 귀중합니까? 이 장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 기술한 것은 인명이나 봉헌이 아니라 거룩히 함입니다. 이 장의 첫 번째 구절은 나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분의 제사장들로서 섬기도록 그들을 거룩히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함이나 성결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가운데서의 온전한 거룩해 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출애굽기 29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장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장일 뿐 아니라 특별히 거룩해 함에 대한 장입니다. 거룩해 함은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칭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는 거룩해 함을 가르치는 여러 학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기술되어 있는 거룩해 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메시지에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묘사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해 하는 것에 대한 개요를 말하겠습니다. 깨끗해 됨을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해 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그런 다음 깨끗해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깨끗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불결함에는 두 근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근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바깥에서 오는 근원입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접촉함으로써 더럽게 됩니다.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온 땀으로 인하여 매일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적인 땅의 것들을 접촉하는 것과 땀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불결해집니다. 사실상 꼭 어떤 것을 만진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기 중에 있기만 해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섬기기 위하여 거룩해 되는 것의 한 부분인 씻는 것과 깨끗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체를 깨끗게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더럽고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29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기 위한 거룩해 됨이 씻는 것으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땀과 땅의 것들을 접촉함으로써 생긴 불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물로 씻은 후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은 합당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옷은 제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워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과 6절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띠우고 그 머리에 관을 비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은 계속해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7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맨 안쪽에는 몸에서 가장 불결한 부분인 허리에서 무릎까지를 덮는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은 속옷을 입었고 그 위에는 바깥 겉옷, 즉 에봇 받침을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겹의 옷, 즉 반바지, 속옷, 겉옷, 에봇, 흉패를 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론은 머리를 덮는 것을 썼습니다.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반바지와 속옷을 입었고 머리를 덮는 것을 썼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불결함을 물로 씻어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의 벗은 몸을 제사장의 옷으로 가려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불결하고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씻고 입어야 합니다. 구속을 위한 필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으므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전형적인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죄 자체임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 즉 죄의 구성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씻고 옷을 입어 불결함과 벌거벗음을 해결한다 해도 우리의 전형적인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속과 구속하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속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합당하게 깨닫는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로 구속은 끝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끝나야 합니다. 끝나고 난 뒤 우리는 구속되어야 하며 구속됨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남과 구속 자체와 회복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속죄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장에 따르면 속죄 제물은 죽임 당하여 끝나고 난 후 각이 떠지고 불살라집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은 다 제가 될 때까지 태워졌습니다. 이 제물의 내장 부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 바깥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속죄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셨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과 연합시킵니다. 이 연합은 속죄 제물로 사용된 숫소 머리 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을 얹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것들과 그들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속죄 제물을 그들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 역시 죽임당하고 각 떠지고 불살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의 옛 성부는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더러워서 씻겨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본성으로 인해 죄 있는 사람들이므로 구속되어야 했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옷을 입어야 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속은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 구속은 끝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은 죄 있는 것을 구속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옛 성분에는 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번제물 출애굽기 29장에서 우리는 속죄 제물인 숫소뿐 아니라 하나는 번제물이고 하나는 화목제물인 수양 두 마리도 봅니다. 번제물은 속죄제물과 다릅니다. 속죄제물은 제물로 여길 수 있으나 번제물은 애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번제물은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숫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수양 두 마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먼저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서 드려집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해 된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을 뿐 아니라 번제물이시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분은 못 박힘에 있어서 숫소이며 부활에 있어서는 수양들입니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물들에는 두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의 생명의 범주이고 두 번째는 식물의 생명의 범주입니다. 동물의 생명에는 숫소와 수양 두 마리가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에는 떡과 과자와 전병이 있습니다. 각 범주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조차도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임과 동시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인 그분은 우리를 대표할 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 안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번제물이십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번제물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시는 우리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양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씻고 옷 입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께 드려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화목제물 제사장들을 거룩히 하는 마지막 단계는 둘째 수양, 즉 화목제물을 위한 수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씻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옷 입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속죄 제물인 숫소를 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번제물인 첫째 수양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화목제물인 둘째 수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29장 9절의 끝부분에서는 그들에게 맡겨라고 말합니다. 맡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의 손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29절과 33절과 35절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구속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손을 채우는 것입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그들의 손을 채운다는 의미인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위임하다로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들은 임명하다라고 번역하기까지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위임도 아니고 임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의 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씻겨졌고 옷 입혀졌고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해됨의 처음 세 방면들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충만한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결함은 없어졌고 그들의 벌거벗음은 가려졌고 그들의 죄의 본성은 처리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그분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모든 네 단계를 마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빈손인데 어떻게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려면 그들의 손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씻는 것과 옷 입는 것과 속죄물로 숫소를 드리는 것으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씻음으로써 불결함의 문제를 해결했고 옷을 입음으로써 벌거벗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속죄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켜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셨을 때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손인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기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깨끗해 되었고 가리워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졌고 당신은 만족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 때문에 제사장들을 거룩히 하는 마지막 단계, 즉 둘째 수양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 수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번제도 아닙니다. 이 수양은 화목제물을 위한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잔치를 누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잔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이 제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